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것을 인용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여기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다시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고.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진리를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진리는 대단히 단순하지만 진리대로 사는 삶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에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고 사는 율법사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공허한 삶을 청산하고 이미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대로 살라고 충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율법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율법사는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무엇이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당시 랍비들 간에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구약에 나온 계명을 세워본 사람들에 따르면 613개나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파지티브한 해라 하는 계명은 365개나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하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하나가 무엇이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두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뇌리에 새겨주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계명의 출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후에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둘로 나눠서 얘기할 때는 율법서와 선지서인데 그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요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영생은 선행과 의로운 삶을 삶으로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 청년 관원도 예수님께 와서 율법사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기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나를 믿어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정확하게 같은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죽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서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대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시하신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없던 방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진리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행위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산다고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신약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첫째 그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지복의 삶을 누린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할 수가 없었는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야 그 사랑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옆으로 흘러 넘쳐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사의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매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 경험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은 자신에게 있는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그건 100%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원동력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격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 하는 뜻인데 오늘 말씀이 들으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라고 부릅니다. 길게는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리키고 짧게는 4절, 5절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길게는 오늘 말씀과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을 하나 하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오늘 말씀을 꼽습니다. 쉐마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처음 말씀이고 뒤따르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12장서부터 26장에 걸쳐 기록한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정의해주는 말씀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여기 앉아있는 반석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가?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은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수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고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ESV 성경을 따르기 때문에 ESV 성경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어떻게 번역하건 말씀의 요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첫째 진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 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벽두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 다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오. 자신의 뜻대로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와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당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주변 나라들, 민족들에게 두 가지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너희가 믿는 많은 신들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만이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이다. 둘째,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진리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먼저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같이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셔서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이 그리고 그의 딸린 아내와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났을 때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시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고 우리 새벽 시간에 자세히 보고 있듯이 애굽의 신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그런즉 하고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지속적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당한 unreasonable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맛본 자들에게,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바위를 침으로 또 물을 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풍성히 맛본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앞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는 조건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만을 경외하고 내 언약을 잘 지킬 경우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축복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홀대하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고 너희를 저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율법사의 문제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책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는,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know 하는 표현과 know abou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따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기에 할 수 없이 know 다음에 about를 붙여야 됩니다. know about, 누구에 대해서 안다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냥 know 했을 때는, 누구를 안다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에서와는 달리 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의 경우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의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밑에서 놀라운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부모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세상 속담에도 있듯이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거꾸로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부모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녀가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남을 그렇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가? 자신이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늘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 선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남을 과격하게 사랑할 그런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엘로힘 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 표현만 사용하시지 두 표현을 다 사용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엘로힘과 야훼는 어미가 다릅니다. 엘로힘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야훼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에 다른 속성들을 또한 갖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여호와에 관한 계시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4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야훼다 야훼다 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야훼라고 했을 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은 백성, 계속 자신을 홀대하더라도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잘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 많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엘로힘하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특별히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 간에 사랑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참 사랑의 공동체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위에서 오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사랑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도입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누가 이사 갈 때 김밥 싸주고 그리고 누가 애 나오면 애 가서 봐주고 그리고 각종 샤워 해주고 그 사람들 육신에 필요한 것 내 형편과 처지에 맞는 상황에서 돌봐주는 것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의미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으로도 사랑을 느끼고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지만은 막상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웃은 고사하고 주님 안에 형제된 다른 성도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전에 왜 내 피붙이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두 계명의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십자가의 종목이 있어야 횡목이 설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없는데 횡목이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크고 굵어야 횡목도 길고 굵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만이 주위에 있는 자들을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계명을 주시면서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신 것 우연이 아니었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넷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 관계에 관한 여섯 개 계명 주신 것, 이것도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지키지 못하는 사람, 다른 인간 관계의 계명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왜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가? 지금 논리의 순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순서에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못하는 사람, 5절에 있는 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마차를 말 앞에 놓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이 없이 마차만 놓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앞에서 끌어주어야 이웃 사랑의 마차가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의 교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물 더 드리기를 기뻐하시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성가대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제일 중요한 것, 나를 정말 사랑하면은 나를 보러 나온다고, 주님을 보러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쓴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상상 속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인간 차원의 단체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 차원의 일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일, 구원받는 일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일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단절되었던 관계, 잘못되었던 관계들 치도곤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잘못 있기 때문에 늘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그 다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우리 교리 시간에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아는 것인데, 이때 말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초대 교부 때부터 기독교를 주도해온 사람들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절대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처럼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우리말 표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홀리스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머릿속에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영향을 받아갖고 산산조각을 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세기 교부들서부터 기독교를 주도해온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삶으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쓴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인지적인 하나님의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경험적인 지식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아는가? 아니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머릿속으로만 하나의 명제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분 때문에 나는 살고 죽는다. 안 믿는 자들은 돈과 권세와 명예와 학식과 자녀 때문에 죽고 살지만은, 그것 때문에 별의 벌 하나님을 찾지만은,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큰 집 사고 열심히 큰 차 산다. 그리고 자녀에게 너도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자녀들 놓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더 중요하게는 나는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은 어떤가?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은 신문으로 TV로 눈이 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어떻게 좀 누릴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한가? 내가 공부한 지식으로 번 돈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신을 잘 섬기고 있는가? 자녀들이 보는 나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가? 매일 돈 버느라고 분주한 모습만 보고 자라지는 않는가? 매일 책 읽고 페이퍼 쓰는 모습만 보고 자라지는 않는가? 매일 TV 보고 비디오 보는 모습만 보고 자라지는 않는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노선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의 다림줄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제1계명으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명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모든 크리스천들 믿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이십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짓말을 믿고 사십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돈, 명예, 권세, 연줄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러기에 여전히 나의 지식, 명철, 경험, 의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실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나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 그리고 좋은 어드바이저, 좋은 친구들 의지하고 하십니까?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혈연, 학연, 지연 이런 끈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 사업만 피면은, 이 학위만 마치면은 그때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리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의 모든 것 송두리째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를 악무로도 되지를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마음 중심에서 늘 그 고백이 있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이제 남은 생에나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나라의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나의 하는 모든 활동이 수렴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는 삶이 가능합니다. 나같이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를 구원하신 주님, 여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 여인과 같이 주님에게 진정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진실로 회개했기에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를 보면 제자도의 대가에 관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어때야 된다고 하는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가? 첫째, 부모와 처자와 형제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셋째,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현재 나의 상태에서는 100%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삼박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삼박자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왜 깨끗한 양심을 달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셋 중에 하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저런 이야기를 전하는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처럼 돌을 들고 이를 갈고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깨끗한 양심이기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의가 얼마나 걸레 같은 의인지, 자신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의롭다고 떠들고 살아왔던 삶, 그것을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각 구역에서 이런 말씀을 심층 공부를 하는데 뛰쳐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 들고 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사와 같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명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도 왜 주셨는가? 일반 율법을 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율법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우리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신비한 말씀으로 들리고 참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으로 들리고 창피하지만은 자신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밤에라도 예수님 찾아가서 묻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은 예전에는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일이 100% 가능하게 됩니다. 왜?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달라고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 생활은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실제로 주님과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았기에 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이제는 내 의지를 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거부하지 않고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부터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